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의 첫 전화 통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곧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해 시리아와 이란의 위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반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주권을 주장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은 1967년 6.1 전쟁 이후 예루살렘과 서안 지구를 점령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자국 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날 동예루살렘의 정착촌 세 곳에 560채의 주택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21일 미 중앙정보국 CIA를 찾았습니다. 취임 전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 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CIA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랭리에 있는 CIA 본부에서 4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매우 지지한다며 때때로 여러분이 원했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CIA가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새 행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 어떤 전쟁보다 ISIL과 오랜 싸움을 치르고 있다며 이때까지 미국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기보다는 억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ISIL을 반드시 격퇴해야 하며 다른 선택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CIA를 가장 먼저 찾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보 당국에 화해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1일 미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여성 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열린 내셔널몰 광장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많은 참석자가 행사의 상징인 분홍색 모자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행진에 앞서 민주당 소속의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영화배우 스칼릿 조헨슨, 가수 마돈나 등이 무대에 올라 연설했으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거리 시위 행렬은 의사당 부근에서 백악관 방향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성 인권도 중요하다, 트럼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는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보스턴, 애틀랜타 등 미국 대도시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열렸으며 행사 주최 측은 총 30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아프리카 감비아의 아흐야 자메 전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 일가족은 21일 밤 감비아 수도 반줄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몇 시간 후 적도 기니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자메 전 대통령의 망명을 논의해온 알파 곤데 적도 기니 대통령도 동행했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22년간 감비아를 통치해왔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1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으나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자메 전 대통령 측에 20일 정오까지 퇴진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릴 시리아 평화회담에 미국 측이 참여한다고 카자흐스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권 이양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회담에 워싱턴에서 직접 대표단을 보내는 대신 조지 크롤 주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앞서 회담을 주도하는 이란과 러시아, 터키 대표단이 21일 사전회의를 가졌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미 한 정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들어보시죠.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낭독한 취임 선서입니다. 나 도널드 트럼프는 성실히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보유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들어보셨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어떤 것들을 꼽고 있는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의 그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국내 정치적으로나 또 대외 외교 안보 정책상으로나 상당히 많은 견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미국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선거 과정에서의 그 치열한 분열 그리고 편이 갈라져서 상당히 가혹하다 그럴까요?
네.
그런 선거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미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또 세대 간에도 상당히 분열과 갈등이 심한 국면이고요. 또 인종 간의 갈등은 더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금 본인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1차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였고요. 선거는 고사하고 당의 후보로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트럼프, 국내 현안 말고도 참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갈지 최원기 기자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지난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신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는 외교보다는 내치, 그러니까 내정 얘기죠. 내정이 더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가 나온 국가 통합 문제 외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 고용 창출, 또 건강보험 개혁 등이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고요. 대외정책, 외교도 이 같은 내치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낡았다, 또 쓸모가 없어졌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나토를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그 재정 적자, 경제가 나빠졌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에 비해서 대외정책은 비교적 구체적인 발언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발언을 정확히 보면은 한 6가지의 그 대외정책의 가닥, 대외정책의 어떤 그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길 수도 있다. 하나의 대외 정책의 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행태로 보였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유럽의 그 영국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는데요. 앞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동안 한국, 일본 이런 그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좀 비판하는 언급도 했었고요. 또 무역협정, 특히 멕시코, 캐나다와 했던 무역협정,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같은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지난주에 최근 있었던 그 국무장관 지명자죠. 렉스 틸러슨 같은 지명자들이 의회 청문회 나와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같은 내각 안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장관 지명자의 시각이 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대외정책을 어떻게 하나로 조율해 나갈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의 대통령과 다르다, 트럼프만의 어떤 특징적인 면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 부호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런 그 기업인이다. 또 이 정치나 외교에 전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비즈니스맨이다. 또 하나는 워싱턴의 기존의 그 정가와는 그동안의 인연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다, 그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제대로 갈 것인가, 좀 기대도 하지만 우려를 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놓고 지금 미국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지금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특징들은 사실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워싱턴에 말하자면 기득권층을 청산하겠다 이런 구호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본인이 워싱턴에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직에는 한 번도 있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치가 작용하는 그런 어떤 기제에도 사실 익숙하지 않고요.
네.
또 미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를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을 두루 설득하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화당과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을 펼쳤단 말이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국내외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순조롭게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 발언에서 주목됐던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 입장이었는데요. 이 동북아시아 정세 또는 북한 문제와의 연관성,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점을 봐야 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에 북한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또 ICBM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이 어떤 관계를 해나갈지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온 양측 간의 발언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뜻은 전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북한도 지금 나름대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무슨 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이런 시사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양측 간에 그 앞으로 상당한 어떤 갈등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강경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협상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의 취임을 보자고 한다면은
네.
가장 큰 것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른바 리셋,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타이완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협상할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샀고요. 또 러시아와는 반대로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는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의향도 내비쳤고요. 또 나토와 관련해서도 나토는 러시아가 상당히 반감을 갖고 말하자면 적대적인 그런 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네.
나토에 대해서도 낡은 조직이라고 발언을 해서
네.
이 중국과 러시아에 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로 남중국해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활동을 중단시켜야 되고 심지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세가 북한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러시아 기본 입장들은 틀림없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또 일본과도 상당히 공동의 전선을 펼 가능성이 많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점점 더 북한을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해결하려고 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좀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
네.
이런 말하자면 정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그 대통령 취임식에는 아주 경계가 아주 삼엄했는데요. 물론 워싱턴 DC 일대가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공무원들은 출근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여러 거리가 이제 봉쇄가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나온 얘기들 또 공개적으로 미국 그 의원들 일부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이런 상황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의 국내 불안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건 국내적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취임을 보는 국제사회 반응 이것이 어떤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8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를 이끌었던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퇴임을 했는데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 외교 질서 즉 다자주의에 기초한 외교 질서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서 성향이 상당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또 일각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에 대해서 남다른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오바마 대통령 그 시대에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어떻게 좀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벌써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의 갈등 측면이 있고 또 남중국해 얘기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중국해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유럽 나토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토는 그동안 러시아의 어떤 그 군사적 압박을 이겨내는 상당히 중요한 그 집단 안보 체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토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의 미국의 중요한 맹방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보려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당선자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서 미일 관계 여러 얘기를 했고요. 또다시 보자 이런 약속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란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란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서방 6개국과 미국이 포함해서 이란 핵합의를 맺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에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킬 것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야말로 폐기를 하고 재협상을 할 것인지 이게 관심인데요. 이란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핵합의를 지켜야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또 외무장관도 잇따라서 이란 핵합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의 또 다른 맹방이죠. 중동의 이스라엘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중동과의 여러 관계를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보다는 약간 좀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좀 짚어봤는데 이 정치는 사실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료들의 그 구성도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 강료 내각의 특징을 보면 백인 중심이다. 남성 중심이다. 그다음에 부자들로 돼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의 그 장관 지명자 15명 중에 13명이 이제 백인일 정도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 자, 이런 그 대통령과 이런 그 내각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전망 어떻게 점을 쳐볼 수 있을까요?
예,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상당히 다른 국제사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크게는 불간섭, 불개입의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현재의 국제 질서를 많이 바꿔놓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유럽에 대한 입장들 또 나토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말하자면 격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별히 또 그 한반도를 보면은 주변의 4대 강국들이 다 특성 있는 그리고 또 개성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들로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고요.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네.
굉장히 그 말하자면 자존심과 또 그 성향이 강한
네.
그런 그 국가 원수들입니다. 이런 국가 원수들 사이에서 뭔가 삐걱이는 서로의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 갈등과 대립이 고조될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있고요. 이 국내적으로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만에 백악관과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국정 과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와 대외 면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국제정치나 또 국내 정치의 주요 현안들을 풀어나가느냐, 협력적으로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힘의 입장에서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강자의 위치에서 대외정책을 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마찰음이 강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순조롭게 대외 새로운 질서를 재편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트럼프 대통령 출범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떨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들어보시죠.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I would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것이고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련의 언급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또는 당선인 시절에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내비친 이 북한 관련 발언들은 사실은 정책 수준은 아니죠. 당연히 북한에 대한 인식을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도 사실 굉장히 그 편차가 심합니다.
네.
이 정상회담도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이 북한의 특성에 대해서 누구든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 양극단의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에서는
네네.
아주 상당히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맥락에서는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대화, 협상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루지 못했던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을 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전망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사령탑들이 다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령탑들이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는 주요 강력급 인사들의 대북정책 인식 이런 것들을 엿보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행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수준입니다.
네, 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전략적 인내다 이런 정책으로 고수를 해왔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막 취임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제 뭐 대북 정책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아마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그동안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당히 좀 대북 압박 강경한 입장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핵실험을 했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도 작년의 경우는 20번이나 넘게 그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은 아마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고요.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얘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트럼프의 내각, 국무장관 지명자나 그 국방장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그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뭐 분명한 입장이고요. 반면에 북한은 또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거나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중단할 이런 의사도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가 되겠다 이렇게 시점은 저희가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어떤 갈등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지명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북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도 대강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상당히 강한 말하자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강요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폼페오 CIA 중앙정보국장 지명자, 이분들이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역시 대통령과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네. 또 강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북한을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일삼고 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 그것은 지금의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선제 공격 그리고 또 세컨더리 보이콧,
네.
또 심지어 대화까지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언급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중에서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선제 공격과 세컨더리 보이콧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접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진영이 갖춰질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우세합니다.
네. 자, 그러면 대강 한 3월경쯤 되면은 어떤 그림이 좀 나올까요?
글쎄 뭐 구체적인 뭐 시점은 특정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취임을 하고 지명한 그 국방 국무 장관 중에 국방장관만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북정책 또 한반도 정책이 그 입장 아마 구체화되려면은 아마 그 이 같은 장관급의 인선이 왕류되고 또 그 밑에 정무직에 해당되는 동아태 차관보 정도의 그 후속 인사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쯤이 한 3월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3월이 또 하나 주목되는 이유는 3, 4월이면 연례적으로 미한 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립니다.
네.
또 북한은 이미 김정은 1월 신년사에서 상당한 이거에 대해서 미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3, 4월에 혹시 저 미중 간에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이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니지만 그 측근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언론 매체 등의 그 이런 내용이 이제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이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주요 매체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의 형식으로 이 칼럼 등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말하자면 좀 더 많은 수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제재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북한이 더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고 또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이 제재나 압박으로는 아직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네.
그것은 통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고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것은 대화 협상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런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 중에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있고요.
네.
또 핵과학자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네.
직접 북한에 가서 영변의 핵시설을 본 굉장히 드문 그런 미국의 과학자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네.
이 지금 방치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무기는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네.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핵 무기 개발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그쪽에 중심을 둔 그 얘기를 해봤는데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 지난해 그 연말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그 수뇌부를 그 상당히 압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선전 선동부에 있다는 그 김여정을 갖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그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서 미국의 그 대북 제재 그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효과는 없다고 해도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행위인데요. 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처럼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강도와 어느 정도 각도에서 다뤄나갈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부시 연구소죠. 전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에 세운 그 연구소인데 네.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상당히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 해결하는 건 물론이고 인권 문제도 그와 함께 동시로 상당한 중요도를 갖고 병행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한 정보당국에 포착됐다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지가 이 평안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서해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데요. 이 기지에서 아마 인공위성이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북한이 KN-08 그리고 KN-14 이렇게 그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형태나 길이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로켓이 일부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미사일인지 그 형태를 완전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장거리 미사일로 보인다는 것이고
네.
또 새로운 형태다. 길이나 모양이 다른 것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정황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 시험 발사의 준비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는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각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
네네.
그랬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판단에 따라서 한국 당국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곧 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새로운 미사일이 뭐 발견이 됐습니다. 포착이 됐지만 그 구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그 내일이다 모레다 직접적으로 언제 발사한다 이런 특이한 동향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되고 새로운 미사일이 포착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당장 무슨 내일이나 모레 그런 긴박한 움직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그 서로 다른 그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하나는 과거 전례를 볼 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 당시에 도발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 취임식 직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와 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언젠간 발사하겠지만 당장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막 지금 그 출범한 상태에서 도발할 경우에 일부러 그 상당한 그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한 미한 군사훈련이 있는 3, 4월이 좀 더 발사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술 역량을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발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공중에 띄워서 어느 정도까지 된 진전 상황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은 일단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 본토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도 일단 어쨌든 실험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물론 가정의 상황이긴 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그런 시험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분명치는 않지만 네. 애쉬턴 카터 물러난 그 국방장관은 이것이 위협이 된다면 미국에 격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격추하지 않고 그 미사일의 발사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격하지 않고
네.
이런 언급도 했었거든요. 이 분명한 것은 그 미국이 본토를 말하자면 위협할 수 있는
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그것이 시험 발사가 됐던 어떻든 뭔가를 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한 발언 아닙니까?
네네.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네. 분명하고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럴 때도 항상 이제 중국이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따라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고 있는데 자, 이제 ICBM을 발사한다면 그 중국의 제재 정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글쎄요. 이것도 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든 그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그 위반을 하고 핵실험 또는 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국제사회는 당연히 이에 대응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미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도 한층 여기에 대해서 그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소식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휴일 낮,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옷을 잘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데요.
예, 지금 아들 집에 갑니다. 벌써 손녀딸이 난 지가 이제는 100날이 되는데요. 예, 이 대한민국은 백일상이라고 하는 이런 상도 차립니다. 북한에서는 돌생일상을 차리는 것이 가장 정말 처음에 차리는 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요, 애를 놓고 100날만 돼도 100날 되는 날에는 미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각종 이제 벽에다가 여러 가지 백돌상을 축하하는 그런 큰 이제 포스터 같은 것도 이제 갖다 붙이고 풍선하고 각종 이제 꽃 같은 장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도 또 이렇게 다 주문 받아가지고 생일을 차립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지금 이렇게 백일상이나 해가지고 아들 집에 갑니다. 네, 지금 어떻게 상을 지금 다 이제 미리 전에 해서 준비했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백일 잔치상 준비가 한창인 큰아들 집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이 떡하고 이 떡들 지금 시루 떡하고 찰떡 같은 거 하고 이거 하고 다 했어요. 이건 송편이지 만두가 아니고.
그 야채예요 안에.
저거 잘했다.
네, 야채. 탕탕 뿌리다.
아이고.
이거 두 가지 너무 냉채에선 찬이 달라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두 가지가.
저 양조건 이거 어떻게 되면?
아니 백인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식구들이 온다니까.
네 그래서 식당도 안 가고 그냥 내가 집에서.
집에서 하자. 집에서.
네 거기 저거.
나가면 더 돈이 더 들 것 같아가지고.
맞아. 좋다.
가족들이 백일 잔치상을 준비하는 동안 오늘의 주인공인 손녀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이거 깨났네.
이놈도 못 써 어떻게.
아이고 이거.
너무 사람 많지? 무슨 일이야?
이거 다
손가락 끼고 찍어야지.
이제는 지금 저 반지하겠다는 건 돌쇠 반지하지. 우리 백일 반지하는
백일 반지가 있고 돌 반지가 있고.
무슨 반지고? 만들기 타시겠지.
내가 서로 만져가지고.
우리 이제 돌쇠만 반지하.
하나.
이야. 아이고. 와. 누구야? 웃어. 아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탈북자 김영수 씨, 잘 차려진 백일잔치상에 적잖이 놀란 모양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 상도 보니까요, 북한에서 정말 비교 안 될 정도로 돌생일 상보다 더 정말 큼직하게 차렸습니다. 우선 생일 케이크라고 하는 똘뚜, 북한 말로 똘뚜였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구매해서 샀고요. 아, 그리고 정말 이 벽 한 면에 통째로 지금 이렇게 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애 이름까지 달아가지고 큰 프랑카트 같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판을 이제 다 주문해 받아가지고 붙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위에다 이제 100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소희야 건강히 잘 자라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풍선도 걸어놓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상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릇 세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예, 그리고 실타래 같은 것들이랑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전에 다 주문받아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상이 깔끔하게 잘 차려졌는데요. 예, 지금 상에 놓여있는 걸 보게 되면 우선 시루떡, 네, 그리고 수수경단, 그리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파인애플, 바나나, 사과, 배, 딸기, 이렇게 갖가지 그리고 방울토마토까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다 차렸고요. 그리고 음식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들이 얼마인지 좀 다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이런 100일 잔치상을 차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는지 궁금해진 탈북자 김영수 씨. 며느리에게 슬쩍 물어보는데요.
택배 받은 게 뭘 못 받았나? 이 뒤에 거하고 벽에다 붙이는 저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거 또
네, 네, 이런 거랑 뭐 이런 거랑 다 케이크랑
케이크랑
이런 거 우리끼리 다 펼쳐서 만들고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다 했어?
67,500원인가 그러세요.
그게 비싸지나구나.
네. 근데 빌리는 거 한 15만 줘야 되거든요.
아, 빌리는 거는 아니, 떡 두고 다 갔어? 안 거야 그랬어?
아니요, 떡은 이거
따로 샀고
네, 나 주문한 거고
이 떡 다 같이 주문한 거야, 이거 다? 떡들을?
네.
떡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네.
네.
여기까지 떡은 다 이렇게 써 얼마 되지?
이게 총 135,000원인가.
아, 다 해서 전세 다 해서?
아니요, 떡이랑 떡만. 내가 저기 음식
아, 음식도 다 받아가지고?
아니, 뭐지, 그 두밥 이렇게 시켰거든요.
우리 이제 탈북자들이 하는 그 네네, 북한 두밥?
네, 음식이구나, 이거 일단.
네, 엄청 맛있어.
이것도 북한 사람들 다 한 거예요?
네, 이런 거 하는 게 없는데, 지금.
그게 14만에 들었다고?
13만 5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탈북자 김영수 씨.
아, 며느리가 정말 돈을 좀 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니까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들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조고기밥하고 예, 그 다음에 두밥도 이제 가져왔고요. 그것이 한 6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좀 케이크라고 하는 생일 똘뜨 예,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빵으로 만든 것이고 거기다 꽃도 장식했는데 그걸 다 먹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6만 원 들었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장식, 예, 백날을 이제 치르는 이런 행사용 예, 이런 대여품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금 거의 한 14만 원 들여가지고 예, 다 설치했다고 하고요. 네, 결국 예, 지금 전체다 보니까 한 28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예, 28만 원 정도면 달러로 볼 때는 한 그래서 250달러가 되는데요. 예, 저희 아들애가 예, 지금 요즘에 일하는 것이 11톤 화물 자동차를 예, 구매해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면서 예, 일을 합니다. 예, 보통 하루에 나가서 잘만 일하면 매달마다 거의 한 4,000달러를 법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00달러를 번다 치면 예, 25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정말 100일상 예, 처음 보는 거고요. 예, 저도 정말 예, 보면서 흐뭇하고 기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5년 1월 22일 오늘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 니콜라이 2세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군대가 시위에 나선 러시아 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1월에 내린 하얀 눈밭을 피로 얼룩지게 만든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 해 전 시작된 러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싸워야 했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됐으며 물가도 치솟아올라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갔습니다. 이에 러시아 노동자들은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살고 있는 궁전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달라는 등의 기본적 생활의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천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05년 오늘 발생한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후 전국의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1901년 1월 22일 오늘 대영제국의 상징이었던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 세계 곳곳에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국기가 매달렸습니다. 1819년 켄트 공작의 외동딸로 태어나 18살 때 영국 여왕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은 반세기가 넘게 영국을 통치하며 영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 면적의 5분의 1이 영국 땅이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백성이었을 정도로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당시 영국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평생을 대영제국 건설에 매진해온 빅토리아 여왕. 그녀는 1901년 오늘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의 첫 전화 통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곧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해 시리아와 이란의 위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반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주권을 주장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은 1967년 6.1 전쟁 이후 예루살렘과 서안 지구를 점령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자국 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날 동예루살렘의 정착촌 세 곳에 560채의 주택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21일 미 중앙정보국을 찾았습니다. 취임 전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CIA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랭리에 있는 CIA 본부에서 4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나는 여러분을 매우 지지한다며 때때로 여러분이 원했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CIA가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새 행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CIA를 가장 먼저 찾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 당국에 화해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 미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정책에 반대하는 여성 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영화배우 스칼렛 조헨슨, 가수 마돈나 등이 무대 위에 올라 연설했으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여성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인 타미카 말코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선구에 빗대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없이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는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보스턴, 애틀란타 등 미국 대도시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열렸으며 행사 주최 측은 총 30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아프리카 감비아의 아흐메 자메 전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과 일가족은 21일 밤 감비아 수도 반줄에서 비행기에서 탑승했으며 몇 시간 후에 적도 기니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자메 전 대통령의 망명을 논의해온 알파 곤데 적도 기니 대통령이 동행했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22년간 감비아를 통치해왔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1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으나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자메 전 대통령 측에 20일 정오까지 퇴진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릴 시리아 평화회담에 미국 측이 참여합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 시리아와 시리아 반군 대표, 러시아, 터키, 이란, 미국, 시리아 유엔 특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담은 23일에서 24일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권 이양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회담에 워싱턴에서 직접 대표단을 보내는 대신 조지 크롤 주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 영하 5도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